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표제부터 제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신 해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제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왜 낙심하게 되는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낙심이 되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낙심이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는 낙심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도 만나기 싫어집니다. 혼자 있고 싶어져요. 나중에는 살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낙심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막 자신감이 넘쳐야 될 텐데 이세벨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굉장한 낙심에 빠집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대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낙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낙심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낙심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과부처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낙심하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흔들려버립니다. 믿음이 흔들려버려요.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점점 멀게만 느껴집니다. 꼭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낙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서든 낙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왜 낙심이 찾아오는지 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시편 42편이 어떤 시편인가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라자손의 마스길 누가 썼습니까? 고라자손들 중에 어떤 사람, 고라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썼을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레위지파 사람들이었고 역대기를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였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하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사람이 하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성전 문지기인데 그냥 성전 문지기가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대가 성전에 온 사람들을 앞에 쫙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표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고대의 이 시를 가지고 아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교훈을 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5절을 보게 되면 5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보세요. 성경을 펴서 보셔야 이게 정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11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똑같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편 43편 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똑같이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43편 앞에 표제가 있나요 없나요? 43편 앞에 보세요. 1절 앞에 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죠? 예. 44편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시편 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2권 중에 전체에서 표제가 없는 시는 딱 두 편밖에 없습니다. 43편하고 71편. 이게 중요한데 왜 표제가 없느냐? 학자들은 후렴구가 똑같잖아요, 지금. 43편까지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표제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로 보기 때문에 43편에 표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있죠. 근데 후렴이 있는 찬송가가 있죠. 이 후렴은 똑같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3절짜리 찬양인데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가 한 절이고 5절이 후렴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가사가 나오고 똑같은 후렴구가 나오고 43편에서 가사가 나오고 후렴구가 나오고 총 세 절로 이루어진 찬송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시에는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후렴구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대단한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외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이유입니다. 외적인 장애물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낙심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외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42편 4절을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과거형이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떤데요? 상하는 도다.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마 성전에 가고 싶지만 성전이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성전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역사서에서 찾아보면 아마 바벨론 포로기 때가 아니겠는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억압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이 시인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2편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저 혼자 읽으면 힘이 드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뭐가 있대요? 원수의 압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원수의 압제가 있대요. 시편 4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장애물,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낙심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당연히 낙심에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엄청나게 문제가 커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능력이 안 됩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북쪽으로 쳐들어오겠습니다. 왕에게 알려줘요. 북을 잘 정비하니까 들어오질 못합니다. 또 기도를 했더니 이번엔 서쪽입니다. 서쪽에다가 딱 방비를 해요.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알아보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첩자가 있느냐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다,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사는 성읍인 도단에 가서 그 성읍을 뺑 둘러싸죠. 그때 사환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 떱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이 열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하나도 해결 안 되었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되었어요. 아직 여전히 아람 군대는 진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뭐 가긴 했지만 아직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 사라지느냐? 아니었어요. 나중에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낙심의 답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면 또 와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와요. 문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은 한 계속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안이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항상 그 문제를 잘 발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잘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또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항상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선물이라고 부릅시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선물이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모이면 우리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지난주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주 아이들 학교에서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문제는 해결되면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고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시각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늘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저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그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찔했던 순간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내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낙심은 사실은 자아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아는 자꾸만 세상에 우리의 눈이 향하도록 만들어요. 그거 빨리 끊어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말을 하나 하는데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왜 이해하기 힘드냐 하면 좀 어렵냐 하면 내가 내 영혼에다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고 내 영혼은 누구입니까? 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마음을 다잡고 거울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데이야 잘하고 있어. 그래. 오늘 좀만 더 힘내자. 그래. 응원하면서 그러게 하죠. 예.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누구인가? 내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영혼은 무엇인가? 영적 침체와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 의사셨잖아요. 그 의사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설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자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영혼이 그를 낙심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말합니다. 내 자아야 잠시만 들어라 내가 이제 네게 말하겠다. 우리 안에는 옛 성품,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두면 반드시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가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제 자아에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옛 자아가 죽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잠잠할지어다. 왜 낙망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하라고 그래요. 내 자아에게 설교하라. 그래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닙니다. 자아를 죽이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낙심의 원인은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이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외적인 거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호와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낙심이 온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계속했어요. 3절이나 걸쳐서, 그렇죠? 세 단락이나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단락의 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또 썼고 또 한참을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살짝 다르거든요. 후렴구는 똑같지만. 뭘 알 수 있냐면 이 시인은 계속해서 낙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죠? 주님을 찾고 찾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에는 결론이, 이 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기다리는 거. 그렇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상태로만 막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더 큰 의미는 뭐예요? 낙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은 다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낙심하여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5절에 보면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때 비둘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잖아요. 그때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그 책이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부흥에 대한 아주 유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부흥이 뭐냐 이분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렇죠? 우물을 파죠. 근데 어떤 우물을 파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요. 부흥이 뭐냐?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26장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 파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파봐서 모르죠. 저도 안 파봐서 잘 모르는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이제 수맥을 찾아서 대충 여기 나올 거다라고 하고 짐작은 하지만 물이 있는지는 파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팠는데 안 나오면 메꾸고 다시 파야 됩니다.
거기 팠는데도 안 나오면 또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파기가 힘드니까 그랄 사람들이 자꾸 뺏었겠죠. 이삭은 어떻게 했대요?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우물 판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우물이죠. 우물이었던 우물이니까. 깊지만 파면 나오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파면 나오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부흥이 뭐냐? 바로 그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 성경에서 너 성공하고 싶냐? 그럼 이런 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더니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확실한 방법. 말씀과 기도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시대가 변화하니까 시대에 맞게 자꾸 옷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죠? 다른 걸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찾아요. 다른 행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한 아버지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기 때문에.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팠던 우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 좀 깊어 보여요.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되는 것 아닌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그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터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여기 아닌가 보다 다른 우물 팔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한 구절로 잘 요약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낙심해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포기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그럽니다. 왜 거기서 거둘 수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 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막 여러 번 가가지고 막 간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강청 기도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18장 7절,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결론이 이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똑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 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기 때문에. 더디더라도 너무 깊더라도 반드시 나오는 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낙심이 될 때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 우물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둘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